볼륨을 낮추지 않으신 분들 좀 낮춰주시고요. 시간 지금 조금 산만하긴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백성들의 심령에 참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씨가 떨어짐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기까지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지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이웃들에게는 기쁨이 된 우리의 삶이 더욱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따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Acts chapter 2 verse 42 through 47. 봉독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원래는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나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일곱 주가 지나는 다음 날을 50번째 되는 날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순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유월절의 마감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첫 추수, 봄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첫 추수를 잊게 하셔서 굶지 않게 하시고 저들에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동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마감하면서도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축제의 날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오순절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좋은 날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리고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고 저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고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함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날, 바로 그날이 오순절이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10일 동안 저들이 함께 모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렇게 성령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에게 임하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의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금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 이 오순절 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성령 강림절 날 성령 충만함을 인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는 이 위대한 역사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저들이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행복했고 교인들이 행복했고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까지 행복했고 그 교회를 담임하는 또 거기서 심호하는 사역자들이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왜 주시느냐? 교회를 세우고 많은 믿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를 영육간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통해 하늘나라를 가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주님을 통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영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성령님인데 오늘 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 성령 강림절이구나. 아, 그날이 오순절이었구나. 라고 역사 공부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됐구나.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는 데 있어서 힘을 얻어야 되는 날이구나. 더불어 내가 다른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져야 되겠구나. 거기 있었구나. 무릎을 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셔서 여러분 연초에 제가 첫 설교도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이었어요. 골방으로 들어가시라고 그랬어요. 아이들 저 기도원으로 데려가면서 아이들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니까 부모님들과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한 해만 벌써 성령과 성령 은사와 성령 충만에 관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공과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릎 꿇고 골방에 들어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업을 위하여 나태한 것에 백배 천배 게으르고 주님 앞에 방만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많은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인들을 칭찬하고 교회로 모여들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교회가 이것처럼 행복한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가 있는데 아무도 안 와. 그 교회를 아무도 안 좋아해. 그 교회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주님의 보혈의 공로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오고 싶어 해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교인들을 칭찬을 해요.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 나도 저런 인생 살고 싶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음성 귀에 들리지 않잖아요. 적어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의 신실한 삶을 통해, 저들의 진실한 삶을 통해, 저들의 인격적인 삶을 통해, 저들의 사랑의 충만함을 통해, 저들의 능력을 통해 아하!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아하! 하나님을 믿으면 저런 거구나 해서 사람들이 날마다 왔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온 것도 아니고 수요일마다 온 것이 아니라 47절에 보니까 언제 왔다? 언제 왔다고 돼 있어요? 날마다 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런 교회의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립 39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털사 한인제일 침례교회 그러면 그 교회만 생각해도 기분이죠. 그 교회만 생각해도 의지가 돼. 그 교회만 생각해도 가면 응답이 있을 것 같아. 외로운 사람은 외롭지 않을 것 같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받을 것 같아. 연약한 자는 강건해질 것 같아.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그 수가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이 다른 일로 된 게 아닙니다. 솜씨전 어떤 교인들로 인해서 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는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함을 보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46절에 보면 교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 즉 서로를 보면 그냥 기뻤다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는 뭘까요? 교인들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 나가는 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만 와서 행복한 게 아니었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 가면 행복한 게 아니었고요. 교인들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만 날마다 교회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원래 성도들도, 원래 믿었던 자들도 뭐라고요? 뭐라고요?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교회 맨날 모이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싸움이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혈기를 부렸다더라, 교만이 아니 아니, 이런 것들은 없었고요. 뭐만 있었어요? 기쁨과 순전함, 곧 그냥 좋았어. 여러분, 교회에 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냥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올 때 마음이 좀 설레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어떤 은혜가 있을까?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오늘은 어떤 간증을 서로 주고받을까? 오늘은 암흑의 집사님이 오시겠지. 서로 사랑 나누고 교제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말씀 가운데 나를 고치시고 세우시는 그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가고 싶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의 결과입니까? 성령 충만함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정말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 모일 때 갈등이 있고 질투와 시기가 있다면 내 안에 누가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모이기를 기뻐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4절을 보실까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서로의 물건을 뭐 했다? 통용했다. 니 꺼낼 거 없이 서로 썼다는 것이에요. 아, 좋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변화를 받았으면 니 꺼낼 거 없이 썼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저희 형보다 한참 작았는데 갑자기 급성장을 했어요. 이게 속옷이 안 맞아요. 그래서 슬쩍 형의 팬티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더라고요. 나중에는 알았는데 군방한테 때리고 말고 자기도 내 거 입고 나도 자기 거 입고 니 거 내 거 없이 팬티를 서로 입었습니다. 조금 지저분한 얘기일진 몰라도 그게 무엇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형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미국 분들은 그걸 이해 못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랬습니다. 네 거 내 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근데 4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각자의 재산을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고 돼 있어요. 아니,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아무리 믿는 것도 좋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리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있는 거 나눠주고 조금 남는 거 어느 조금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건 괜찮은데 아예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제대로 믿는 자들을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쳤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했죠? 미쳤습니다, 형님. 남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형님 보고 미쳤대요. 형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제발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라고 했어요. 사도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그래, 나 미쳤다. 내가 미쳤어도 죽게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주눅 들고 같이 욕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한국에서 유행어가 있는데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래요. 인류를 살리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통로인 기독교를 향해 그런 악랄한 말들을 뭣도 모르고 합니다. 어떻게 돌아보면 그만큼 사회가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겠죠.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들의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도 직업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직업과 사업을 아예 내어놓고 교회만 모였을까요? 그럼 무슨 힘으로 돕습니까? 무슨 힘으로 서로 나눴습니까? 직장이 있었고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수입원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나눠도 쓰고 팔아다가 갖다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망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도움은 도왔지 망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조금 앞으로 진전하다 보면요, 자국에 살고 있던 그런 과부들을 돕는 것을 넘어서 힘이 넘어서 외국에 살다가 돌아온 헬라파 과부들까지 돕는 데까지 힘이 남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역사를 볼까요? 예수께서 축사하여 도시락 하나를 놓고 축사를 했더니 장정만 5천명이 먹고도 남은 역사가 있고 12강줄이나 되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 앞에 주님의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누어주고 피로를 공급하면 모자랄 것 같지만 오히려 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혈기로, 내 오만으로 내 소유와 재산을 팔아 한다면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랑을 충만케 하시고 긍휼을 충만케 하시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 보지 못한 그 견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성령 충만을 통해 일어나서 그를 도와라, 이렇게 해서 도와라, 성령이 주신 지혜와 감동을 통해 했다면 예, 남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직장에 나가서 행복했어요. 저들은 사업에 나가서 행복했어요. 왜? 그 직장을 통해서 구워주신 복을 가지고 누구를 도울 수 있었으니까? 예,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니까. 부족한 사람들, 정말 아무개를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직장에 복을 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셔서 도울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신나는 직장 생활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신나는 사업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직장의 복을 받고 사업의 복을 받아서 직장이 행복하고 사업이 행복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 성령 충만함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니 만군의 주 여호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더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두려워할 정도의 이적과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 사도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분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놀래 자빠질 만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게 하고 외로운 자에게 내가 암만 위로를 했는데 저가 위로를 받지 못하더니 저들이 설교를 하니 그 말씀을 듣고 새 사람이 되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깡패와 같은 악당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전도자가 되고 믿음으로 선포한 모든 일들이 말 선포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저들을 통해 일어나면서 믿지 않는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입이 떡 벌어져 갖고 와 할렐루야, 요즘 말로 뭐라고요? 무슨 박? 대박.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볼 때 아이고 설교를 해도 난 저거보다 더 잘하겠다 이러면 제가 강대 올라갈 마음이 있을까요? 목사님들끼리 한번 모여서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분이 시립이 잠겨서 오셨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유 성도들이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해요. 얼굴에 시립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그 성도들이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보다 디모데가 설교는 더 잘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설교는 더 잘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일이고 은혜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말씀을 더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함으로 나중에 사도바울이 변한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듣고 나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간정성으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그랬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귀를 즐겁게 여겨서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목사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저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저들을 따를 수밖에 없고 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 목회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졌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그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서 변화받는 모습이 보여지고 실패 인생이 성공의 인생으로 변화받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면 이보다 행복한 목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목사들까지 행복하게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볼 때에 성령 충만은 교회 안에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아니 교회 밖에까지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안 믿는 자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믿는 자들의 직장과 사업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사역자들, 사도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 한편에 있는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의 결과라고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전의 마음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한 번쯤 이제는 좀 해야 되겠다. 저렇게 귀따갑게 얘기하는데 뭐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교인들과 안 믿는 자들과 저들의 삶터에서 일어난 이 이적과 역사가 이 행복의 역사가 나에게도 좀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 제가 힘으로 목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한 번씩 나와갖고 씨름을 해서 번쩍번쩍 던져버리고 그럼 여러분이 성령 충만 저절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저 미스터 비길 우리 미국 전사님 등치 좋잖아요. 우리 송 목사님 아들 키가 1m 85나 되는 애 둘이 팔심을 하는데 막 힘줄이 끊어질 것처럼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힘이 세기네 그러냐 하고 손가락 두 개로 딱 도전을 제가 했어요. 1초 만에 제가 제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유혹에 빠져요. 목회를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 안 듣고 도망가는 괜히 잡아다 확 던져버리고 믿어. 아 예. 성령 충만 받아. 아 예. 얼마나 좋을까요. 전과 7범의 목사님이 됐어요. 이러다 저러다 전과자들만 모였습니다. 제 직회 때 노가 없답니다. 목사님이 별이 제일 많아서. 그렇게 해볼까요? 좋은 말로 할 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꾸서 얘기하자고요. 안 바꾸서 이러고 저러고 말 좀 하지 말고 말들은 잘해. 하여튼 더럽게 잘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안 받으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죽겠네 막 그러는 거예요. 니캉내캉 죽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뭐 안 받아서? 성령 충만 안 받아서.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영육이 행복해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첫째 따라해봅니다. 말씀을 신뢰하라. 말씀을 신뢰하라. 성령 충만에 관한 약속은 말씀은 그런 약속의 말씀은 성경 여기저기 나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성령 강림과 더불어 성령 충만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무엇을 받으리라? 침례를 받으리라. 침례에서는 침례라고 해야 돼요. 세례는 물을 묻히는 거고요. 침례는 물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이렇게 물에 아이고 이렇게 하고 하셨어요. 안에 물에 완전히 들어가셨어요. 네. 그래서 미국은 침례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 침례를 많이 행합니다. 물론 그 행위 자체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왜 침례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느냐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완전히 우리가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잠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팎의 모든 것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잠겨서 죄악의 사람이 주님의 보혈로 얼룩 무늬지어서 그래서 영어로는 것을 immersion이라고 물들다, 물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물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에 완전히 들어가서 성령 충만함에서 살겠습니다라는 의지와 각오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침례를 받는 날 죄사함도 받지만 성령 충만함도 같이 동시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침례인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와들와들 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침례식을 거행을 했는데 겨울이었어요. 물을 제가 하루 종일 데피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물이 조금 미지근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오는 분들마다 눈물을 흘리고 와들와들 떠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나 그랬더니 나중에 추워서 그랬다는 거야. 그런 거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죄사함을 받으니 주의 보혈에 완전히 들어가 주의 수의 보혈에 완전히 들어가 모든 죄가 씻겨나가고 그 보혈로 다 씻겨나가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대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이런 죄 저런 죄 다 떠오르게 하신다니까 거기에 우리는 아멘만 하면 그와 비례하여서 죄가 나가는 것에 비례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겐 충만해지는 것이죠. 조금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요엘 2장 28절에 구약성경에 있죠.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나타난 사람이 요엘인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이 일어나기 600년 전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 선지자가 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 성경에 보면 예언할 것이며 꿈을 꿀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찔끔 줄 것이며 아니면 부어줄 것이며 부어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어줄 것이며 이 부어준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600년 전에 약속하시고 600년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120만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지켜 이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나 진리가 되고 누구에게나 약속이 돼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 충만함이 마가의 다락방에 2000년 전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에게만 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에게도 아니면 그들에게만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요 기다리는 자에게 주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멀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너무 어렵지도 않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얘기를 해줍니다. 광야 2세대들에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건 너무 어렵지도 않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행해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게 들리십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요. 해보고 try 해보고 믿져야 이익입니다. 이슬비셨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외치시면 그날이 이름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능동적으로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부어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주시는 것이거든. 마음의 자세만 바로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 이 요에서 말씀을 근거로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에 기도를 하는 이들을 힐난하며 또 놀래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저들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이들을 향해 이 말씀을 근거로 요엘 2장 28절 말씀을 근거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곧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니라 특이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놓고 안 지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겠어요? 그러므로 당신들도 성령 충만을 이상히 보지 말고 성령 충만함 받기를 애쓰십시오 하는 것이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에 37절부터 그냥 읽을까요?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무엇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요엘서 말씀은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 그 말씀을 들었으니 그 결과는 성령 충만으로 이어져서 몇 명이나 그날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얼마나 더했다? 3,000이나 더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 여러분 주변에 어느 한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말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현장, 오늘 이 현장에서도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마가의 다락방을 둘러쌌던 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오늘 성령 충만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이 일어나길 바라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 있는 그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행복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해봅니다. 믿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그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 가서 참 이럴 때 보면 여인들이 얼마나 현명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운전하다 보면 저도 그래요. 이렇게 가다 보면 사모가 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절로 갈 때 그러면 끝까지 제 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찾다 못 찾으면 그때서야 머리 긁적긁적 긁으면서 글로 갑니다. 남자들은 이상한 그런 오기가 있어요. 어떤 아내가 남편 보고 밥 해놔 그러고 나갔대요. 놀다가 안 했어요. 부인이 와서 막 화낼 것 같으니까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갔답니다. 그럼 막대기로 쑤시면서 왜 밥 안 해놨어? 왜 밥 안 해놨어? 라고 했더니 그 남자가 하는 얘기에 화를 내면서 남자가 한 번 안 한다면 안 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오기가 남자들에게는 있어요. 지구는 못 사는 그런 오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사자 암살을 보세요. 수사자들은 상처 투성입니다. 근데 암살자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 필요 없는 싸움은 안 하거든. 근데 남자들은 툭 하면 니캉내캉 줄짜고 나오거든. 우리는 남자도 되지 말고 여자도 되지 말고 지난주에 남자답고 여자답다는 얘기했다가 여사 성도들에게 얼마나 혼이 났는지 왜 남편이 설거지하면 안 되냐고 왜 남편이 빨래하면 안 되냐고 목사님 좀 이상하다고 막 달려들으셔갖고 그냥 우린 다 같이 예수 닮기로 하는 걸로 결론 짓겠습니다. 목회를 힘으로 하면 좋은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그냥 막연히 기도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어제 우리가 열악구역 예배를 통해서 어떤 기도했어요? 주님의 은혜는 있다. 주님의 은혜는 있다.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아, 끝났어. 나하고 주님의 은혜는 상극이야. 안 맞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아들 낳으면 이상극, 김상극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언젠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이 있는 곳에 뭐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 말씀이 있고 그것을 믿으면 언젠간 응답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이름으로 부르짖는 모든 것에 대해 내가 꼭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18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보셨습니까? 갈증 나보셨습니까? 물이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난 적이 있습니까? 과거 이제 군대에서 테니스장 만들라는 하명을 받고 아무런 기구도 없는데 정말 중노동을 하는데 쫄병이 목마르다고 물 먹을 수도 없고 그래 정말 죽을 노예같이 일을 하는데요, 웃옷을 벗어서 머리에 쓰고 일하는데 나중에 이 군복에 말이죠, 제가 군복을 입을 때마다 그냥 초록색 군복인데 깨구리 군복이 아니라 이렇게 뭐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말라 오르다가 나중에 뭐가 된 거예요? 소금이 올라온 거예요, 제 몸에서. 갈증이라는 것이 그런 갈증이 없습니다. 물 한 모금만 누가 주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절실해요. 근데 쫄자가 쫄병이 잘못 말했다가 얻어 터지니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목이 마릅니까?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 뭘 갖지 못해서 되지 못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 성령 충만에 대한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니 내가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가 필요해요 라고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제가 달려가서 우리 사모와 함께 전해준 말씀 딴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방법에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성령 충만함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산이 말라버렸어요. 헐벗었어요. 강이 말라버렸어요. 광야가 말라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가장 말랐을 때 그것은 성령 충만이 가장 필요하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주님이 성령을 충만케 하시면 산은 산이 되고 강은 강이 되며 광야는 광야가 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래?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성령이 없으시기 때문에 고장나버린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될까요? 고장난 시계나 머리카락 팔아요 하는 사람이 갖다 줘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해봅니다. 죄를 씻으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씀드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제가 왜 이렇게 목이 쉬도록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어떤 분 교묘하게 말해 없다 막 이래요. 없다. 알겠습니까? 물과 성령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 씻음을, 물은 씻어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음과 동시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리요. 그것이 진짜 침례라고 그랬어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죄 씻음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위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무엇으로 받으라? 선물로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면 성령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따라해 봅니다. 권리를 포기한다. 권리를 포기한다. 출애굽기 3장 4,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부흥에 잘 다니셨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성령 충만과 연관된 말씀 중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는가.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 첫날 설교를 통해서 딱 한 이거 설교한다 하고 제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시탐탐 노리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고대 사회는 특히 중동 지역의 이 고대 중동 사회는요,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종의 뜻으로 신을 벗게 했습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훈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무엇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을 물을 자가, 그러니까 그 땅을 가질 자가 이렇게 됩니다. 재산을 가질 자가, 이어받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할 테니 보아스야 네가 이 권리를 가지렴 하고 권리를 이양할 때 무엇을 벗어서 주었다? 신을 벗어서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요, 누군가에게 장가 들어야 되는데 장가 신명기에 보게 되면 장가 들어야 되는데 조금 민망한 얘기라 제가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장가 들어야 되는데 장가 들기 싫으면 그냥 신을 벗어버려서 나는 이 여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곧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무엇을 포기한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모세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모든 권리와 권세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앞에 우리의 권리와 권세는 다 없고 누구의 권리와 권세만이 있다? 하나님의 권리와 권세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땅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듯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옛 습관의 신발, 옛사람의 신발, 거짓말의 신발, 죄인이 되었던 그 신발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만도 못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찌꺼기가 묻어있는 이 신을 벗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권리가 우리의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리가 우리의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신발을 벗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따라합니다. 복종을 의미한다. 복종할 때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데요,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요 종이 주인 앞에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나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배신한 여자를 뭘 거꾸로 신었다고 그러죠?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 그거 왜 그럴까요? 너무 급하게 도망을 가다 보니까 앞뿌리 뒷뿌리 생각이 없어서 뒤꿈치 앞꿈치 밖에 하고 신고 도망간 거예요. 이 여자분이 아이고야 하고 도망을 가는데 정신없이 도망을 가니까 신발을 제대로 신지 않고 앞과 뒤를 신고 도망을 갔어. 이걸 뭐라 그런다?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니. 와닿죠?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 앞에 신을 신지 않는다는 것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평생 당신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당신만을 복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24편 8절에서 10절 말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셀라란 뜻은 얼쑤 이런 뜻이에요. 추임새. 얼마나 신나는 말씀인지 그 뒤에 셀라 얼쑤라는 추임새까지 성경에 써 있어요. 영광의 문들아 들어라. 그리고 문을 열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들으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너가 나에게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왕 앞에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접은 적 없죠? 내가 볼 때 우리 교인들 누구한테 잘 접은 건 없는 것 같아. 그 지는 걸 되게 싫어해. 근데 우리 교인들이 이쁜 건 하나님께는 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한테도 지는 법을 알겠지요. 새겨듣지 말고 대충 들으세요. 이런 얘기는. 신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의 신, 여러분의 모든 욕구의 신들, 죄악의 신들을 벗어버리고 왕 대신 하나님만을 쫓아가시려 할 때 성령은 충만히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능력을 받고 바로 황제가 꼼짝 못하게 되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시내산에서 세계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영광을 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신명기에 보니까 모세와 같은 자가 인간 중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모세 이상의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그의 신을 벗고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본 소리가 소망적인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을 잘 벗어요? 잘 안 벗어요? 잘 벗어, 잘 벗어. 미국 분들은 신을 잘 벗어, 안 벗어? 우리 저 파이퍼 계신데 미안합니다. 침대에서도 신을 잘 안 벗으시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성령이 더 충만한가? 어떤 분이 술이 취해갖고 택시를 탔답니다. 그러더니 옷을 막 벗더래요. 그래서 기사 선생님께서, 아이 선생님 여기서 옷을 벗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혀가 꼬부라, 에? 여기 우리 집 아니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는 차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취객이 말하기를, 아이 진작 말하지 우리 집 아니라고, 나는 우리 집 들어온 줄 알고 차 타기 전에 신발 벗었잖아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 있는 신발을 벗을 때마다 나는 주님 앞에 신을 벗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권리, 나의 욕심, 나의 죄를 이 시간 벗고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웃긴 얘기만 기억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옛사람 예수 믿지 않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소서. 거짓말하던 버릇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권리와 모든 욕구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날 성령 충만을 받아 교회와 교인과 가정과 직업과 사업과 안 믿는 모든 자까지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